야고보서 강의 여덟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7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간청을 잘 들어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간청을 목사님이 좀 잘 들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저녁 때 운동을 좀 하자. 아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대더라고요. 제가 야고보서 이거 강의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간청을 잘 들어주라고 그랬으니 간청을 좀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2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 강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 강해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참고한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조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이트에도 그렇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강해할 때, 이거 읽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다 해가 그렇게 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분이 위얼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워런 위얼스비. 예, 그 목사님이 지금 한 85세 아마 정도 된것 같아요. 아마, 현 시대 그 미국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설교자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설교자. 이렇게 들라고 얘기하면, 워런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자를 위한 그런 주석을 쓰셨어요. 설교자를 위한 주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매튜 헨리라든지, 그 다음에 반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쓰는 그런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주석들은 학구적인 주석이 많아요. 특히 이제 반즈나 이런 분들 써놓은 주석을 가서 보면 그리스말 어원이 뭔데, 이게 이렇게 되게 돼서 이 뜻은 이런 뜻이다. 되게 그러한 내용의 주석이 많고, 매튜 헨리는 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청교도입니다. 이 분이 써놓은 그 주석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주도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청교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해를 하면서 경건한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주해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만 반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로교 목사하고 장로교 쪽에 이제 그러한 그 설교자 아니면 강해자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걸 가서 따질 때는 아주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그 주석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또이 가운데 또한분 제가 또 소개할 분은, 제가 늘 야단도 치고 하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로크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크맨이라고 한 분은 킹잼 성경을 현 시대 어느 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옹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연세가 아마 지금 한 85에서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밥존스 대학이 타락하기 전에 밥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말 그대로 원어도 술술술 다 읽을 줄 아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겸비하고, 뭐 킹잼 성경을 본인 이야기로 한 150번 정도 이제 읽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다만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세대주의를 펴는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피하고 욕하고 이제 이런 것들만 피하고 하면, 또 그분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강의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 사이트에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놨고, 또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책이 어디 있냐, 전 책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23년 전쯤에 여기 한국에 귀국할 때, 그때는 반지 주석 뭐 20권, 뭐 매튜 헨리 주석 이렇게 두꺼운 거뭐 10권, 이런 걸다 사갖고 왔어요. 영어로 된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걸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게 있으면은 볼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책,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컴퓨터를 켜서 볼 수도 있고, 또 킨들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이런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 조그만 책을 읽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요. 또 그걸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든지 제 손에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설교도 준비하고 또 강의도 준비하고, 뭐 어디 제주도를 가도 그렇고 숙제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늘 들고 다니면서 이번 주에는 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삽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는데 이미 다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정리만 해야 되는데, 내일은 이제 등산 가는 날이라 내일은 이제 등산을 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그래도 괜찮은 게 갔다 와서 이제 정리하면 되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를 저녁 내내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나 아니면 혹시 인터넷 강의를 또 듣고 이런 분들이, 아유 이거를 그냥 나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을 잘 요약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뿐이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강의를 또 들으시고, 또 제가 이 강의 노트나 설교 노트를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또 제가 본 것도 이렇게 요약이 돼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자기 것도 또 추가하고, 또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셔갖고, 나름대로 좋은 그런 그 강의 노트, 또 설교 노트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 실정에 맞게, 또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러한 그 무리에게 맞게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 우리 흠정역 성경을 가서 보면, 그러면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토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야고보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참 이게 아이러니에요.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갖는다면 교회 안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거기서 불화, 다툼, 그렇죠? 어떤 싸움, 이런 오해, 갈등,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 때문에 갈등, 오해, 뭐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틀? 이 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를 바른 대로 이끌고 해도 이 육신, 그러니까 몸이 아닌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죄성을 띠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 가서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이건 너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너희 이거 나오면은 지금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그 성도들이 지금 너희잖아요. 근데 그 교회일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전쟁과 싸움이 있어서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서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어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교회 안에, 물론 여기 나오는 간음은 세상과 짝하는 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가서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그 교회나 그 모임 안에 너무나 비방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야고보에게 알리니까 야고보가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마땅히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히 이제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기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참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형성하고 구약 시대 이런 그 잘못된 이런 모든 것을 말 그대로 훨훨 날아오를 듯한 이와 같은 모임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 오해, 갈등, 그렇죠. 시기, 반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을 통해서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천안에 사신 어떤 그 자매님하고 잠깐 이제 통화가 돼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성경을 좀 알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좀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10년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10년을 목사님 말씀마다 다 들어보고 뭐든 들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 이게 신약교회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근한 10년을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봤더니 이게 맞아서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 성경 구매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 제가 사실 이거 신약 성경의 그 원리를 이해해서 교회를 하고 한다는 게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단순한 거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야? 전통에 매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전통에서 벗어나니까 여기 야고보의 그 서신을 받는 그런 그 수신자 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또 독립주민에게 많은 그런 교회들 자유교회 독립교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분이 야고보서 이런 강의는 좀 오후 시간이나 오전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좀 같이 듣고 공감하고 좀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싸움,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도 일어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마음의 욕심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싸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바로 옆에 있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자랑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독한 시기. 시기도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16절에도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또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욕. 정욕은 영어로 lust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 이 말은 간절히 바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성정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타락한 그 뒤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기가 너무 쉬워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욕이라는 러스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우리말로는 대개 정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은 나쁜 욕망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육적인 음욕을 품은 그러한 그 욕망을 정욕이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합당하지 못하게 음욕의 눈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걸 표현할 때 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죠? 성령님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게 그런 욕심이 정욕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육신적인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제어되지 않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죄로 나타나며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이런 그 정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이 정욕에게 굴복돼서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정욕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 이게 죄인데 이 정욕이 생기는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데서 이제 정욕이 생기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정욕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것들 중에 이기심이다. 이기심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교만이 되겠는데 이기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만과 이기심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또 지금 이 땅에 지금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땅과 우주 공간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가 사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사탄이 자기만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주공간과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여자가 선악과를 이거 보고는 이걸 내가 먹고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신들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정욕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싸움과 다툼으로 이렇게 이끌게 된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가거든, 뭐라 그래? 내 누이라 그래라. 왜 그래요? 혹시 사라는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당신은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기심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물품들을 다 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패배를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패배를 당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숨겨둬야 되겠다는 그런 이기심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툼과 전쟁으로 이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참이 사람은 좀 영적이야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포장이 돼서 교회 안에는 정욕과 이기적인 이런 이기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이고 당신은 영적이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한편이 되고 모세가 이제 반대편이 돼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게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친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목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그게 명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렇죠? 겉으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할 때는 모세 내가 너 우리 동생이고 그렇잖아요. 뭐 쉽게 미리암 같으면 내가 물속에서 너 건져다가 하고 엄마 다 젖먹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너 키워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면 아 그래 아 그거 정말 누나 이야기도 듣고 형 얘기도 듣고 좀 그렇게 해야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그게 이제 주 토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대언자냐? 우리도 대언자다. 이게 뒤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 정욕이고 자기의 그 권한 밖에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기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렇죠? 이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나병을 내리셔서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리암이 나올 때, 그 나병이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미리암이 벌을 받을 때까지 거기 캠프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가서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고 그때가 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거든요. 그렇죠? 열둘 중에 지금부터 우리를 오른팔 왼팔로 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곧장 12명 가운데 뭐야 다툼이 생겼잖아요. 아니 이 둘이 뭔데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해갖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것도 앞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부터 그렇죠? 대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갖고 우리 성도들 간에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이기심이 표출이 되고 정욕이 이제 표출이 된다. 예. 2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정욕, 이기심은 많은 경우 싸우고 죽이고 다투기까지 한다. 뭐 칼부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잘못하면 어떤 형제를 완전한 파멸 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니까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좀 지지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결국 힘을 동원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어떤 형제, 연약한 그런 자매 이런 분들이 망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이거 여기 있는 거 앞부분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이건 사실은 대부분 국가들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죽이면서까지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국가들 싸움인데 지금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 죽이지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무지무진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누구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 말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7장 넘어가서 7장 7절 가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 외에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그것이 정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듣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그런 간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목사나 이런 무슨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통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시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이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 거를 찾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노력하며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도도 잘못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의 특징을 하나를 들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 예, 저도 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2시간, 10시간을 해도 그걸 기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남을 헐뜯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의 삶은 대단히 불행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게잘안 풀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늘 불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 방으로 해결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한 방을 안 준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 가서 보시면 10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10가지 명령 중에 맨 마지막 명령이 뭐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은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이건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쭉 나오면서 이 9가지 명령 다음에 맨 마지막 명령을 하나님이 다른 것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걸 남의 걸 탐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요약을 하시면서 마지막 10째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줬다. 이걸 내 것이 아닌데 탐하려고 하면 그걸 정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잘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요새 기도빨이 뭐좀안 먹힌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 펄슨 인격체를 펄슨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우리를 인격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인격체 안에는 지성, 감정, 그다음에 의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이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이거 할때 지정의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바르게 지적으로 알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그렇죠? 좋은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한 그런 성도들 보게 되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단해야 될 때는 딱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 이야기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되게 될 때는 기도하는 문제, 뭐저 같으면 설교하는 문제, 뭐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4절,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전쟁이에요.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4절부터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전쟁하는 건말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의지적으로 자꾸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다.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창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인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할때세 가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넘어지면 그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동화되는 거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동화된다고 할때 영어로 가서 보시면 conform으로 돼 있어요. con 그다음에 form. 그러니까 form이 뭐예요? 형태잖아요. 우리 form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con은 같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는 게 그게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다 휴거가 되고 부활돼서 올라가게 될때그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불로 시험하는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 행위를 시험을 한다. 그렇죠? 이때 지푸라기, 그 행위나 일이 지푸라기, 건초, 그렇죠? 이런 걸로 나타나면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서에 가서 보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배우자,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음행하는 건 음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행.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건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막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은 내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가 간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호세아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특히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간음하는 그 아내, 그 아내를 책망하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세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가늠하는 창녀인 이 고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는 호세아 대언자 보고 너 가서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또 나가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 다시 데려와라. 또 다시 데려와요. 이런 것들을 심지어 시청각 이런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희와 결혼했다 내가. 예,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극적인 시청각 모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정혼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정혼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혼은 지금의 약혼과 비슷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체적인 그러한 그 성적인 관계는 나중에 남편이 정혼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살 집을 다 마련한 다음에 이 정혼한 이 신부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해야, 그래야 이미 정혼했어요.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혼이 되면, 말 그대로 파혼이 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아직 육체적인 접촉은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그새 상속 언약, 이 상속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지금 어떤 상태이냐? 지금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가셨어요? 거할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셨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저 위로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신부가 돼서 계속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떠나 있는 상태, 이 신랑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거를 하나님은 가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늠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참 불행하게 이름까지 기록이 되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참 영구히 남는 그게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봐도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친아들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내가 정말 네로 황제 앞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가운데 9절 가서 본 4장 9절.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을 써라. 왜 그러냐?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지금 뭐야? 세상과 친구가 돼서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 대마가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머지 사람들, 그레스겐, 디도,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내가 엄청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친아들 같이 여기는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올 것을 부지런히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를 슬프게 했던 대마 이야기를 여기 지금 적어 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마가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이 위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 기록이 이렇게까지 돼 있어서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아, 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을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있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그다음에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는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렇게 하여튼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죽여서까지도 내가 뭘좀 차지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는 건 사람의 영은 악한 것을 탐구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만 베풀어 주시냐? 겸손한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야고보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이 무엇인가 한번 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이제 정의를 내리면 마음의 우월감을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게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여기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크냐면 목사가 빠질 가능성이 커요. 목사와 사모, 예, 뭐 전도사, 그렇죠. 집사 형제들, 교회 뭐 리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마음의 우월감을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교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만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제 자신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가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최고의 덕이고 교만이 최고로 큰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속한 권리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속한 권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붕괴가 돼 있고 아담과 이브도 신들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돼 있고 성경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파멸에 이른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다가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결국은 패망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패망이 있으면 패망보다 꼭 앞서가는 게 교만이다. 이게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얻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여기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이 낮은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기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들어서 올리시고, 그렇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되, 이 세상에서는 낮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어요. 나중에 지옥 불 속에서는 확실히 낮춰진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가서 보시면 이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자 이 선민이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가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대언서나 이 역사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임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이런 교만에 빠져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교만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멸망이 결국은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교만인 거예요.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자기 의의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종교적인 것과 같은 그 열심과 교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도 꿀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도 꿀릴 게 가문이면 가문, 혈통이면 혈통, 지식이면 지식, 지위면 지위.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했는데 본인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세상에서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달렸던 그 십자가, 그두 가지만 내가 자랑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그 예수님만 자랑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원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이제 소유를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을 착각하다가 이제 낭패를 당한다고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나이도 들고 좀 철이 좀 들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그 인생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살면서 요새는 정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공학 박사를 했을까 이런 머리로 이런 생각이 막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뭐 열심을 내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해서 하라 그러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게 좀 하나님이 좀 낮추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니면은 기억력도 이제 점점 감퇴가 되고, 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를 또, 예, 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느끼게도 되고, 예, 이런 일들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인정하고, 그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요새는 그런 일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 과거에는 이렇게 뭐 성경을 이렇게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 있고 그러면 막 혈기가 나갖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게 뭐 어느 면에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좀 잘해서 좋은 거 하나 나서 이게 없어지면 나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 짐을 내가 다뭘 지고 뭘뭐 방어를 하고 뭐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이게 충분히 했는데, 에, 정말 누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누가 봐도 에, 너무 멋있는 그런 그 번역을 하나 이렇게 내놓고 이걸 대서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자연히 이건 죽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저하고 제 아내하고 편안하게 뭐 목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손주도 생긴다 그러는데 가서 이제 손주도 보고 개도 키우고 아 이러면서 좀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한 40살쯤 이랬을 때 누가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뭐 인생에 조금 좀 경험이 생겨서 그런 건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건지 어느 면 상당히 편안해요. 예, 어느 면에서 예, 이렇게 뭐 대응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뭐 격렬하게 뭘 대응을 하고 그런 일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못 느낀다. 어떤 분이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다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참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아, 이게 모든 게다 죽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 열심히 떨어지는 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새 좀 그러한 그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실 게 뭐냐. 교만은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마귀라 그러지 말고 루시퍼, 좋은 빛을 발하는 자. 얼마나 뛰어난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봉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꽉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뭘로 타락해요? 교만으로 타락한다 그러거든요. 교만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다윗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그것만 읽고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한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죽을 때가 거의 다된 그런 상태에서 역대기상 21장 이게 사무엘기하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영토를 많이 늘렸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모든 평안이 이게 생기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군대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다내 힘으로, 내 군대로 이게 이룬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여기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과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 이런 잘못을 통해 무고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특히 목사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야 되고 예,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뭐, 우리 큰 교회들 가서 보면 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2,500억이고, 뭐, 50만 명이 모이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패망으로 이끄는 선봉장이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6절 가서 보니까 무엇하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초신자는 결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지 않고 연륜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언가를 좀 안다 그래갖고,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돼서 하게 되면, 그러면 꼭 마귀가 빠졌던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뭘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7년이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목도를 했습니다. 모든 걸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근데 저는 좀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좀 뭔지 한다 그러면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좀 기다렸던 나중에 하라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좀 컨트롤 하셔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좀 기다리고 해서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조언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